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기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26면 제메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위기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지만 이 가장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바로 복음의 진리가 변질될 때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변질될 때 어떻게 변질되느냐? 오늘 골로새 교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단과 여러 가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여러 가지 혼합주의 사상들이 막 잡다한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러한 생각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위기가 바로 찾아옵니다. 말씀이 권위를 잃을 때 교회의 힘은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자꾸만 그 기력을 잃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잠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욕주의의 영향으로 받아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안식을 지키는 것, 월삭을 지키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를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서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며 교회에서 분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란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대로 잘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처음에는 분별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친구가 되고 나서야 분별하지만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감싸줍니다. 이해해버리고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사도 바울은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오늘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이죠. 이렇게 처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로 굳게 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굳게 서야 되냐? 오늘 주님 안에서 할례 받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본래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이고 또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징표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이 선민만이 가지고 있는 이 할례, 그것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런 관습은 신약 때까지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동시에 그 본분을 다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의 의미였고 이중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바뀝니다. 어떤 걸로? 할례는 세례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세례로 바뀐 것입니다. 즉, 이 세례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세례란 것은 회개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례란 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육체적인 표식에 의미하였다면 세례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적인 신앙적인 표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도 이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무리를 일으킨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을 벗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나야 그 옛사람의 죽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며 할례인 것입니다. 물속에 잠겨져서 깊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육은 다 죽고 다시 나옴으로써 우리는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형식이고 막 절차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를 다시 무덤에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안 와닿습니다, 이게. 살리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 살아있으면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그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죄에서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마저도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패배였고 십자가는 원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거슬르고 불합리하게 만들고 그 법조문이고 뭐 정서를 내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았다라고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왜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지금 주님은 승리하셨고 부활하셔서 이 헛된 세상의 풍습과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주님만 보러 보고 따라가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풍습을 따라서 이 풍습을 교회에 적용시키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죽음은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이 부활의 체험과 감격과 감사가 오히려 이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보다 부족하거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영적 지성을 깨우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현재 처한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때 정말 필요한 우리 명륜제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언론이나 매체들은 누군가를 탓하기 바쁩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바쁩니다. 무언가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의 잘못이다 하면서 세상의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정말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정말 어려워지는 것도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믿는 자가 도리어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진리를 교회에다가 들이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영적 지성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참된 진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